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21장 그 서론에 대해서, 즉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어떠한 세계로 우리 가운데 정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좀 맛보기로 좀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21장 본문을 읽어가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보면 요한이 봤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새로운 환상이 전개될 때마다 우리에게 본인께서 이러한 모든 장면을 목격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사실적인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을 조성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의 창조 질서가 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옛 창조는 첫 번째 아담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이고 그에 반해서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세계로 피조물을 이제 창조 사역을 해 나가시는 것이죠. 이사야 65장 17절도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세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좀 참고 성경으로 보신다면 베드로 후서를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3장 13절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3장 7절 또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10절로 11절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이렇게 베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한 세상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21장 2절로 가보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본절은 우리에게 매우 흥미를 자아내는 내용이 됩니다. 저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살게 될 곳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간다고 말할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나라는 단순히 그 어딘가에 있을 아름다운 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만 새 예루살렘은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성경 본문을 제외하고는 새 하늘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새 하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지상에 있는 새 예루살렘과 동일시역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너무도 아름다운 거야.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감사한 건 없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위해 예비된 거주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러지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있게 될 겁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준비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이처럼 놀라운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결혼으로서 얼마나 많이 비유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3절로 4절을 가보면 새로운 세대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져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장차 거룩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겁니다. 그분의 몸의 모습을 우리도 갖게 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답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 그때 오늘날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장차 사라지게 될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겨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더 힘을 내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망이 없겠고 그랬어요. 아마 이것은 가장 놀라운 변화일 겁니다. 여러분이 이 21장을 보시면서 쭉 읽어나가실 때 수많은 그러한 교훈들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될 것이지만 다시는 사망이 없을 거래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장례식을 치르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런 것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그런 게 없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기대하시자고요. 그날을 기대하세요. 자, 5절로 가볼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제게는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정말로 이 땅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때로는 좌절도 맛보았고 때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꾼 꿈들은 결코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때도 많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결코 살아오지 못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이 원하는 설교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자신이 의도한 목표에 전혀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처럼 저에게도 행하실 겁니다. 어떻게요?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새롭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따라서 저는 지금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제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6절로 7절을 볼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마찬가지로 말씀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참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한일서 5장 4절 같은 경우를 보면 대저 하나님께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확실히 나가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1장 8절로 가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본절은 우리에게 몇 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불목과 버림받은 자들의 상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현재와 같은 상태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둘째는 사람으로 두렵고 믿지 않으며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자와 그 외에 온갖 범죄하는 자로 만들고 나아가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가 없게 되리라는 것이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 그리고 신부의 영원한 거주지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이 성은 아름답고 훌륭함과 기쁨이 넘치는 전형적인 도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품이 있는 말로 이 성에 대해서 위대한 점들을 묘사하고 뭐 격조 높은 어휘로 그것을 설명한다 해도 그것을 온전히 묘사하기는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그것은 이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제 가면은 그 놀라운 역사들을 아마 알게 될 겁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놀라운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게 될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영원한 처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가게 될 아름다운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소망입니다. 또 교회의 고향입니다. 즉 교회의 영원한 본향이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교회가 장막을 치며 목적지를 향해 길을 가고 있는 바로 그 성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건축사의 청사진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새로운 고향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볼 수 있고 아름답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구절을 볼까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 구절로 21절까지를 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성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본 성의 놀라운 정신적 혹은 영적 측면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지만 그곳에 대한 물리적인 묘사 그것은 잘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 우리의 연구의 가치가 있단 말이죠. 자, 어떤 모습일까? 21절까지 계속되는데 자, 10절로 가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성은 땅을 기초로 하여 땅 위에 세워진 성들 가운데 견줄만한 것이 분명히 아무도 없는 놀라운 성일 겁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입니다. 이 성은 하늘의 기운을 갖고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축하신 건축 그 성입니다. 거룩한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만 그것이 지상으로 내려오리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언급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 천국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이 얼마나 멀리 내려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로지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11절로 가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다라 그랬어요. 바울은 로마서 5장 2절에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것을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소망이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에 실현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계시를 결코 전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행은 그들에게 나름대로 자기들의 진영 내에 어떤 그 반역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심판으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현신은 범죄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지만 미래에 우리 하나님의 현신, 그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놀라운 소망을 갖게 하고 더 아름다움을 갖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의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는 성으로 하여금 전 우주에 대한 영광의 근원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도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을 방해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부터 당신의 영광을 거두어가게 하시는 원인이 되지만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것이 머나먼 과거의 일로 완전히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왜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아름다움을 보석의 투명함으로 보석의 빛으로 보석의 아름다움으로 이 요한은 우리 가운데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로 13절에는 그 새 예루살렘의 성문을 소개하는데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이 열두 천사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라고 말씀했어요. 성은 각 사면에 세 개의 문이 있는데 전체 열두 개의 문으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름이 새겨졌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사실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광야 여행 시 성막을 중심으로 이게 네 지파씩 사방으로 진을 쳤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징해주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성읍의 기초석은 뭔가 보세요. 14절인데 그 성의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그랬어요. 열두 기초석이 있고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다. 오늘날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잖아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실 때 열쇠를 사도들에게 보관하라고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교회가 열두 사도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를 제시하고 있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저는 마띠아가 유다의 후계자로 선정된 사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매기 목사님은 이 부분에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다의 후계자로 임명된 그 제자가 이 매기 목사님은 또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들의 주장을 따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건 이 열두 사도에게 교회의 모든 기록이 주어졌고 그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또 하나님의 제자들이 지금 우리까지 이렇게 증거되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 16절에는 거룩한 성의 크기와 형태가 보여지고 있어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광장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오니오 장과 강과 교가 고가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리라 보고요. 요 내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견해들이 있어요. 그리고 크기는 어떠한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 원주가 이게 마일로 계산을 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8,164마일. 뭐 이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큰 거죠. 참 대단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교회 목사님께 여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벽은 뭘로 되어 있는가? 17절, 18절을 보면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이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금인데 여러분 맑은 유리 같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살게 될 새 예루살렘이 귀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9절로 20절에는 불연소 보석으로 된 기초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성의 성과 기초석은 갈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의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노의 여덟 번째는 녹옥이요, 아홉 번째는 황다목이요, 열 번째는 비취요, 열한 번째는 청옥이요, 열두 번째는 자정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 보석마다 또 하나의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석에 대한 해석들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칠까요? 21절에 보면 성이 황금길로 되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두 진주문, 열두 그 진주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살게 될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떠한가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귀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기대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을 펼쳐주셨는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